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5월 6일 목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한국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요. 식사 시간에 유튜브를 시청하면 먹는 것이 생존에 필요하고 매우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식사할 때는 유튜브 시청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는 특히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식사하는 건 절대 반대라고 완강하게 말하면서 현실 육아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를 하지만 어린아이일수록 식습관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절대로 그런 습관을 들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바쁜 부모들이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는 대신에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유튜브 영상이라고 해요. 이걸 보여주면 아이들이 집중하고 좀 조용히 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건 좀 걱정스러운 일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리 있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심지어 식사 시간에까지 유튜브 영상을 보게 하는 건 정말 안 좋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요일에 뉴스통에서도 순위 뉴스 7 전해드리고요. 뉴스체크 코너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목요일마다 격주로 만나죠. 뉴스 읽어주는 리동무 코너에서는 북한 출신 이정철 기자가 북한 주민들의 눈높이에 더 잘 맞는 뉴스 해설 준비했고요. 목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소식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 알려드리고요.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도 함께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6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한국의 추풍령 등 일부 지역에서 5월 아침 최저 기온이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중북 추풍령과 경남 함양은 이날 일 최저 기온이 각각 1.7도, 1.3도를 기록하며 기존 최저 관측치를 새로 썼습니다. 특히 이날 추풍령 아침 최저 기온은 1935년 9월 1일 관측을 시작한 이래 나타난 5월 최저 극값으로 86년 만에 5월 중 가장 추운 날을 기록했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 규모가 처음으로 4,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4월 말 외환 보유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523억 1천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61억 8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한은은 이번 외환 보유액 증가에 대해 미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 통화 표시, 외화 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 증가, 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5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백신을 들여오기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WHO 에드윈 살바도르 평양사무소장은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코백스 가입국으로서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기 위한 기술적 요건을 따르는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WHO는 북한이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고 백신 공급 관련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북한과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4위 뉴스입니다. 메이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발생한 고가철로 붕괴 참사 희생자가 23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상자는 현재까지 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시간 4일 AP통신 등 외신 등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시티 시장은 전날 밤 발생한 고가철로 붕괴 사고로 현재까지 23명이 사망하고 79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올리버스역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도로 위 약 5m 높이의 고가철로를 떠받치던 기둥 하나가 무너지면서 철로가 붕괴됐고 그 위를 지나던 지하철 12호선이 추락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세계 주요 7개국이 중국을 향해 건설적으로 국제 질서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시간 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G7 외교 개발 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역 및 글로벌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해 중국과 함께 협력할 기회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우선 신장 위구르, 티베트 등에서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과 홍콩 민주주의 퇴보 등의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는 한편 국제규범과 법적 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주요 7개국 외교 장관들이 미국의 새 대북 정책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북한에는 대화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G7 외교개발장관들은 4일과 5일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한 뒤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협상에 관여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5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북한의 모든 불법 대량 파괴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목표를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계속하려고 준비된 것을 환영하고 지지를 보내겠다며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힘을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을 추가로 시도했지만 반응은 없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현지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의 외교안보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기는 이날 바이든의 대북전략 서두르되 기다리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칼럼에 따르면 두 명의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팀이 미국의 새 대북정책 완료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북한에 두 번째 접촉 시도를 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로기는 또 백악관이 북한 문제를 전적으로 맡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수익 뉴스 7 전투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뉴스체크 시간입니다. 김민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세계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한미일 외교장관도 따로 회담을 갖고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까지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선 주요 7개국이죠. G7 외교장관 회의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주요 7개국은 5일에 북한 인권과 핵 문제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7개 나라 외교장관들은 성명에서 북한을 향해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목표로 한 외교에 나서기를 촉구를 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의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을 계속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주요 7개 나라 회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회원국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네. 서방 국가의 좀 뭐 강대국들, 선진국들로 네.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회의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렸고 회원국은 아닌데 이제 초청된 나라들이 있는데요. 한국, 오스트랄리아, 인디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의장국인 브루나이 등 이런 외교장관들이 네. 별도로 초청이 돼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 이런 내용도 담겼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성명에서 북핵 문제 등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네. 주요 7개 나라는 미국이 계속해서 그런 점의 노력을 계속할 준비가 된 점을 환영하고 또 지원을 제공하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을 향해서는 주요 7개 나라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명하며 북한이 모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중요성도 좀 강조했다고요?
예, 꽤 구체적인 예.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를 했는데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면 제재가 유지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 7개 나라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확실히 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예.
그리고 구체적인 제재 이행 조치에 대해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 특별히 선박 간의 옮겨싣기를 포함한 불법 해상 활동, 그리고 이제 해외 노동자 파견하는 것도 금지가 돼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대응도 하겠다. 그걸 약속한다. 이런 것도 밝혔고, 그리고 북한 당국이 이제 전 세계 금융기관 그리고 중요한 산업을 겨냥해서 해킹 공격 이런 걸 하는데 이런 보도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 국제적 협력 강화에 좀 목소리를 내는 그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하게 발언했던데요.
네, 앞서 이제 그 정치범 관리소 문제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강범위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요. 그리고 북한 정권이 인권을 존중하고 그리고 유엔 기구 등과 협력을 하고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고 납북자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촉구를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지금 북한의 그런 취약계층들이 인도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우려를 표명을 하면서 북한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국제 인도주의 기구들이 북한에 접근하는 걸 허용도 하고 또 내부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그런 길도 좀 열어달라 이런 걸 촉구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인도적 위기를 겪는 이유가 북한 정권이 자기 인민보다 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데 따른 결과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이번에 좀 눈길을 끌었던 게요. 주요 7개국 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세 나라 외교장관 회담이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죠.
네, 이날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담 성명이 나온 날에 한미일 세 나라 외교 수장들이 회담을 가졌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 새로운 대북 정책을 이제 검토했다고 했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앞으로 공조 방안을 협의를 했는데 미 국무부에서 이제 회의 결과를 밝혔는데요.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문제를 논의를 했고 그리고 이날 미국의 블링컨 장관,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다른 상호 관심사를 위한 결연한 공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 나라 장관들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문제 확산 방지,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억제력 강화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협력 등이 포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니까 세 나라 삼각 공조를 재확인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주요 7개국 그리고 한미일 세 나라가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지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혹시 북한의 입장 나온 게 있을까요?
미국 언론을 통해서 좀 전달된 내용인데 미국이 지금 새로운 대북 정책이 이제 나온 다음에 북측과 접촉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제 반응을 안 보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5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인데 두 명의 미국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김정은은 바이든 팀에서 완료된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두 번째 접촉을 시도를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뭐 이런 그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뭐 대북 제재나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만 달라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김민수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2004년에 데뷔했던 도로시 밴드가 그 해에 발표한 소풍이라는 노래 들어보시죠. 마음만이라도 행복한 소풍 같이 떠나보시면 좋겠네요. 읽어주는 리동무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민 리정철 기자와 함께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들 골라서 한번 읽어보고 더 쉽게 이해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리동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리동무와 함께할 첫 번째 뉴스 먼저 듣고 시작할게요.
코로나19로 직장인들의 근무 환경이 확 바뀌었죠. 주 4일제를 시행하는 회사는 늘고 있고요.
한통신사는 지난해 을지로와 분당 등에 이어 거점 오피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육 관련 회사는 평일에 빈자리가 곳곳에 보입니다. 5일 중 하루는 원하는 날 쉴 수 있는 주 4일제입니다.
되게 삶의 질이 달라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고정된 하루를 쉬면서 내 개인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 됐고.
네, 회사 근무제와 관련된 소식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금요일에 쉬는 어프데이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원래 네 번째 금요일을 전 직원 휴무일로 삼던 레저휴가 제도를 확대한 것입니다. 카페24는 나머지 금요일에는 재택근무를 독려해서 사무실에서의 근무를 주 4일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네, 뭐 전 세계 기업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단은 주 5일 근무제를 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일 5일에 일하고 네.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말을 쉬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카페24가 주 4일 근무제를 부분적이긴 하지만 실시한다고 했어요. 이게 좀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카페24 측은 격주금요일 휴무 제도가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와 근무 만족도를 모두 높여 지속적인 기업 성장 효과도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서 카페24 대표는 2006년에 시작한 레저 휴가는 모두가 일에만 매진하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잘 놀자는 데 초점이 맞춰진 제도였다면서 근무 여건이 향상돼 오늘날 레저는 누구나 알아서 하는 활동이기에 이번 오프데이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쉬어라 뭐 이런 거네요. 대놓고
네.
직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카페24 외에도 IT 업계에서 주 4일 근무제 도입하는 기업 점점 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IT 업계를 중심으로 부분적인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지난달부터 격주 금요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원래 한 달에 한 번 쉬던 것을 두 번으로 늘린 것입니다.
네.
또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2015년부터 월요일은 오후 1시까지 출근하는 주 4.5일 근무제를 운영 중이고요. SK그룹의 컨트롤타워인 SK스펙스 추구협의회와 지주사인 SK도 격주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주 4일 근무제가 확대가 되면서 직장인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탄력 근무제가 활발해지면서
네.
주 4일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직장인들 대부분은 이에 찬성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 30일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에 따르면 알바몬과 함께 직장인 1164명을 대상으로
네.
주 4일제 근무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주 4일제 시행에 대해서 88.3%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88.3%면 뭐 거의 다 찬성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알 것 같긴 한데 주 4일제 근무를 선호하는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양한데요.
네.
일단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다는 게 50.1%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네.
많은 직장인의 직장을 다니면서도 공부 모임이나 독서 모임 등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발전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
두 번째로 높은 이유는 은행, 병원 등 개인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되는 게 그 저희 회사도 주 4일 근무제는 아니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자율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직원들의 업무 일정에 따라서 출근하고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 보통 집에서 원고 작업을 하고 제작 일정이 있는 오후에 회사에 출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업무에 맞게 출퇴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에 은행에도 잠깐 다녀올 수 있게 되면서 개인적인 일정도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주 4일 근무제를 선호하는 이유에는 업무 스트레스를 겪지 않아도 돼서가 25.0%, 또 교통비, 점심값 등 돈을 절약할 수 있어서가 21.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럼 주 4일제가 시행이 된다면 하루 또 평일날 쉬어야 되는데 어떤 날에 주중에 제일 쉬고 싶어 하나요?
주사일제 시행 시 직장인들이 가장 쉬고 싶어하는 날은 수요일로 꼽혔는데요. 37.2%의 직장인이 가장 쉬고 싶은 요일로 수요일을 선택했습니다. 이어서 금요일이 35.7%, 월요일이 25.2%, 목요일 1.4%, 화요일이 0.6%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이종철 기자는 어떠세요? 어느 날이 제일 쉬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월요일 쉬고 싶습니다. 네. 주말에 이어서 네. 쭉 쉬는 걸 선호하고요.
네.
또 주사일제가 시행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로는 취미생활 시작이 44.5%, 또 쇼핑 운동 등 개인 시간이 35.5%, 아무 생각 없이 쉬기가 30.7% 등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주사일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직장인들의 경우 급여 감소에 대한 염려가 가장 컸는데요. 급여가 삭감될 것 같아서가 73.5%, 또 업무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서가 32.4%, 야근이나 주말 출근을 하게 될 것 같아서가 25.0% 등의 이유로 주사일제에 대해서 우려했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이해는 가는데요. 일단 주사일제가 여기저기서 시범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만큼 좀 워라벨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일과 삶의 밸런스, 균형을 잘 맞추는 네. 그런 문화가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다음 뉴스 한번 넘어가 볼게요. 뉴스 먼저 듣고 올게요.
최근 우리 군 장병들의 먹는 문제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부 군 부대 병사들이 부실한 급식 사진을 잇따라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국방부 장관이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고 부대별 급식 체계 점검도 시작됐습니다.
특전사 부대의 식사라며 그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휴가를 다녀온 뒤 코로나19 예방 격리 중 제공받은 도시락이라는데 반찬은 호박 무침과 김치, 조미김이 전부입니다.
군의 급식, 이런 군인 생활과 관련된 뉴스네요.
네, 최근 부실한 군 급식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급식 논란은 지난달 코로나19 예방 격리 중 한 군인이 제공받은 급식 도시락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 소통망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올라온 도시락 사진을 보면은 흰쌀밥에 반찬, 호박 무침, 김치, 또 조미김이 전부였는데요. 이 도시락 사진이 언론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논란의 도시락을 올린 군인 말고도 다른 군인들이 또 부실한 급식 사진을 또 올렸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정말 분노를 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군부대 병사들이 부실한 급식 사진을 잇따라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한 육군 병사는 휴가 다녀온 게 전하면서 오이와 김치 몇 조각, 닭볶음이 반찬으로 제공된 도시락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또 햄 약간과 김치 반찬만 제공된 급식 사진을 공개한 병사는 120명이 넘는 부대에 빵이 60개밖에 없어서 취사병이 반으로 잘라서 배식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들엔 수천 개씩 비난 댓글이 달렸는데요. 군은 실제 제공된 식사였다고 확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급식 논란이 계속되자 군인에 대한 대우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비판하고 분노하는 건 당연한 거고 특히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이번 논란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를 했다고요?
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부실급식 등의 최근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는데요.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송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근 일부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과정 중에 발생한 병리 장병 급식 부실, 또 열악한 시설 제공, 입영 장정 기본권 보장 미흡 등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면서 최단 기간 내에 부모님의 마음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격리 장병의 생활 여건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게 뭐 아주 일부의 일이었는지 실제로 군대에서 배급되는 식사가 부실한지 여부부터 좀 따져봐야 할 텐데 근데 군에서 제공되는 급식 한 끼가요.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나요?
현재 군 장병 한 명에 책정된 하루 급식비는 네. 8,790원, 약 $8.5인데요. 한 끼에 $2.5 수준입니다. 이는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초등학생의 한 끼 급식 비용인 약 $3.3보다 낮은 가격인데요.
네.
국방부는 작년 병사 급식비를 3.5% 인상하긴 했지만 한 끼로 나눠 계산할 경우 인상된 금액은 99원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식자재 등 물가 상승 비율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20대 청년들인데 이렇게 적은 양을 먹고서는 힘들겠죠.
네, 한창 먹을 나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정치인들이 또 여야 가릴 것 없이 급식 예산 올려야 된다, 군대에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군인들과 국민들이 분노하자 정치권에서는 군급식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고 있는데요.
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군급식 예산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장병 급식비가 고등학생의 80%밖에 안 된다면서 장병 급식비를 1만 원, 약 10달러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이채희 국민의힘 의원도 서국방부 장관을 향해서 작년 예산 책정할 때 아쉬웠고 지금이라도 올바른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내년도 급식 단가는 과감하게 올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부실 급식 해결 방안을 놓고 배식 과정과 예산 부족이라는 두 가지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재정당국과 협의를 잘해서 내년도에 대폭 증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 급식 부실 논란이 사실 군인들이 직접 이 타치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시작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또 이번에는 휴대전화 사용 못하게 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군 내부에서 나왔다고요?
네, 한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일과 후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휘관들은 최근 육군을 중심으로 부실급식 등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자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부 간부들이 병사들의 제보를 막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못쓰게 한다는 폭로가 나온 것입니다.
네, 하지만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통제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국방부는 일부 지휘관들의 휴대전화 사용 우려에 대해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요약보고에서 병사들의 제보가 지휘관의 행동 제약이나 군보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휴대전화가 열린 병영을 만들어가는 도구이자 장병 개개인의 복지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도구가 되도록 지속해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네.
그는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반대도 있었다면서 결국 휴대전화 사용은 장병들의 기본권이자 인권이라고 생각해서 전면적으로 사용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제때 식사를 제공해주지 않거나 휴대폰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뭐 이런 데에 대해서 따로 논의를 하는 게 없겠죠?
북한은 일단 휴대폰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네. 또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가 없는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일단은 시대적 환경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군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앞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런 문제가 과거처럼 은폐되거나 숨겨져 골마가는 것보다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박 차관은 군에 왔다고 휴대전화를 못 쓰게 통제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소통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군 문화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예전같이 무조건 따라와라, 미사란 말 들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은 젊은 세대에게 먹히지 않다면서 병사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소통 창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네, 자 북한군의 경우에는 뭐 쌀밥은커녕 옥수수밥에 염작물을 삼시세끼 먹어야 한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한국에서는 군의 부실급식 논란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또 해결책이 제시가 되고 국방부에서는 휴대폰 사용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군인들의 복지를 위해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청취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북한 주민들과 북한 군인들의 상황도 조속히 나아지기를 더 바라게 됩니다. 네, 뉴스 읽어주는 리동무, 오늘은 주 4일 근무제 그리고 군 급식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리동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노래라 북한 주민 여러분들 중에도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한국의 인기 보이그룹 슈퍼주니어가 2009년에 발표해서 전 세계적으로 크게 히트한 곡이죠. 지금까지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슈퍼주니어의 쏘리 쏘리 함께 들어볼게요.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목요일에는 중국과 관련된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김지원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이징을 떠나는 중국 젊은이들이 많다. 오늘 관련 소식이라고요? 어떤 얘기인가요?
네, 중국 최고의 대학으로 꼽히는 베이징 대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에 베이징에 잔류하는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안에 있는 다른 명문대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네.
유난히 엄격한 베이징의 후커우, 그러니까 호적 제도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운 좋게 고소득 직장을 구해도 후커우 취득이 요원하다 보니 북경에 터를 잡는 걸 꺼리고 있는 건데요.
네.
오늘은 엄격한 후커우 제도로 인해 베이징을 떠나는 중국 젊은이들의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적이라고 하면은 한국은 주민등록증, 못 가는 국민증 이런 걸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후커우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후커우란 건요. 네. 소유자의 신분과 거주지를 증명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진 증명서입니다. 후커우는 크게 도시 후커우와 농촌 후커우로 나뉘는데요.
네.
도시 후커우도 1선, 2선, 3선 이렇게 도시의 등급에 따라 구분을 합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과 같은 특대 도시가 1선 도시인데요. 도시 후커우를 가진 사람이 농촌 후커우로 바꾸는 것은 쉽지만
네.
그 반대는 아주 까다롭습니다. 특히 베이징 후커우가 없는 사람들은 베이징인이라 불리지 못한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하네요.
혹시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예. 베이징 후커우가 없으면 주택, 학비, 의료 이런 80여 개 항목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인데요.
네.
가령 이제 베이징 후커우가 있어야 자녀가 베이징에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고요. 차나 집 같은 것도 이렇게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베이징에서 일하는 직장인은 누구나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가족입니다.
네.
베이징 후커우가 없으면은 그 가족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일단 베이징 후커우가 있으면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건데 베이징 후커우를 따는 게 좀 어려운가 봐요.
네. 베이징 후커우를 신청하려면요. 베이징 거주증이 있어야 하고요.
예.
법정 퇴직 연령은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사회보험료를 7년 이상 연속 납부한 사람이어야 하고 형사 범죄 기록도 없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거주지는 일단은 기본 요건이죠.
그러니까 신청하는 데만 이런 기준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조건을 갖춘 신청자들은 교육, 납세, 연령, 표창 여부 7가지 항목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쌓아야 합니다. 자기 집을 사면은 1년에 1점씩 주어지고요.
네.
세입자로 살면은 0.5점씩 점수가 적립되고요. 매년 후커우 발급수를 조정하기 때문에 체하 점수가 몇 점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항목들을 살펴보면요. 납세 기록, 자가주택 등이 있는지 이런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해서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베이징 호적 갖는 게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라는 소리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 이 베이징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베이징을 떠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네요. 자, 그럼 떠난다면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네, 중국 교육기관 정보 제공업체인 란커 통계에 따르면
네.
2019년 베이징대 졸업생의 베이징 잔류 비율은 16.07%에 불과했습니다.
굉장히 적네요.
네, 학업을 마친 뒤 베이징에 남는 졸업생이 6명 중 1명 꼴인 건데요. 이 비율은 2013년에는 71.79%였는데
네.
2014년에 가서는 58.04%가 되고요. 2015년과 2016년에는 40%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32.82%, 2018년에는 21.99%로까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네. 베이징대 이웃 학교 칭하대 역시 베이징에 잔류하는 졸업생 비율이 2018년 17.3%, 2019년 18.2%로 베이징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6, 7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베이징에 남는 명문대생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 건데, 그렇다고 이 베이징에 외지인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도 이 베이징 후커우라는 건 없는 걸까요?
외지인들의 경우에는 네. 기업 기관이 관리하는 단체 후커우를 발급하는데요. 베이징에서 이제 취직한 인재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 후커우를 발급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마저도 대형 국유기업이나 알리바바라든지 바이두 이런 대기업을 제외하면 할당량이 굉장히 미미해서 회사 내에서 동료들끼리 단체 후커우를 받기 위해서 경쟁을 펼쳐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이 단체 후커우의 기한이 5년으로 제한돼 있어서 단체 후커우가 말소되면은 베이징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익도 사라집니다.
네.
베이징 후커우가 없는 사람들을 베이펴우라고 하는데요. 약 800만 명의 베이펴우가 베이징에 살고 있습니다. 이 베이펴우의 특징은 농촌에서 온 저임금 노동자들, 농민공들과 달리 대학 졸업 후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베이징 인구가 한 21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럼 거의 한 30%에 이르는 사람들이 베이징 후커우가 없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 베이징 후커우가 있거나 국가에서 직접 후커우를 제공할 정도의 고급 인재 정도만 베이징에 남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베이징대 졸업생들은 어디로 갈까요?
현재 행선지는 주로 광둥성입니다. 지난 2018년의 경우 베이징대 졸업생 중 광둥성에 정착한 비율은 36.62%로 베이징에 잔류한 비율 21.99%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칭하대 졸업생들 중에서도 광둥성으로 향한 비율이 20.3%로 베이징에 남은 비율 17.3%를 상회했습니다.
자, 그럼 광둥성으로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중국의 대표적인 정보통신 기업이죠. 화웨이, 텐센트의 본사가 광둥성 선전에 있습니다.
네.
지난해 칭하대 졸업생이 가장 많이 취업한 기업이 화웨이, 텐센트, 알리바바 순이었는데요. 이 점에서 졸업생들이 선전에서 직장을 찾은 거죠. 선전은 45세 이하 대학 졸업자에게 별다른 조건 없이 후커우를 내줍니다. 광둥성 광저우 역시 지난해 말부터 명문대 졸업생이 현지 기업에 취업하면 즉시 후커우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이랑은 좀 다르네요.
네. 네. 이렇게 인재들이 광둥성으로 향하다 보니까 상하이에서도 인재 쟁탈전에 가세를 했는데요. 지난해 9월 새로 시행된 제도를 통해서 베이징대 칭하대 졸업생의 경우 기본 조건만 충족하면은 후커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베이징은 한 지난 10년 동안 인구 유입을 좀 통제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젊은 인재들이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면 지역사회 활력도 좀 떨어지고 인적자원 활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베이징 후커우 제도와 관련된 소식 살펴봤습니다. 김지영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 샹얼리克打通电话给你, 我好想好想你.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강아지 기르시나요? 저는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는데요. 한국에서는 반려견이라고 해서 정말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면서 강아지를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강아지는요, 중국어로 샤오고우, 샤오고우라고 하는데요. 단어들 몇 개를 좀 더 봐야 해요. 지아 하면 집, 우리가 사는 그 집을 말하고요. 기르다는 양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즈 하면 한 마리, 여기서 이는 일, 즈 하면 말인데요. 한 마리, 두 마리 할 때 그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단어를 다 종합을 해보면요. 워지아 양 이즈 샤오고 라고 하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요 라는 의미의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웁니다. 워지아 양 이즈 샤오고 하면 되죠. 잘 기억해 두세요.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5월 7일 금요일은 대부분 지역이 구름 많겠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3도, 해산 5도, 강계 함흥 청진 9도, 신의주 10도, 개성 11도, 평양 사리원 해주 12도, 원산 13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삼지연 9도, 강계 해산 15도, 평양 해주 청진 17도, 개성 18도, 신의주 사리원 19도, 함흥 20도, 원산 21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3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5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2에서 3.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1% 하락한 65.6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5% 상승한 1,784.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5월물 가격은 온스당 26.5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7.91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중국어와 생활뉴스까지 함께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갈게요.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거기엔 한국의 수출 증가도 한 몫을 더했을 겁니다. 올해 한국의 4월 수출이요. 무려 10년 만에 최고의 역대급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우울하고 힘들지만 이런 소식에 그래도 힘을 내보는데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반대되는 급부도 있는 것 같아요. 물가 내리라고 경제가 안 좋아지길 바랄 수도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수출이 늘어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우리 국민들 수입도 좀 늘어나길 바라야겠죠.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늘어나신 분들도 있고 너무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격차가 좀 해소될 수 있기만 바라고요. 무엇보다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북한 주민 여러분들의 상황이 하루속히 나아지기를 너무도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릴 텐데요. 9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던 한국의 음악 그룹 여행 스케치. 낭만적이고 감성적이면서 뭔가 추억과 향수를 자극하는 아름다운 노래들을 정말 많이 불러서 지금도 이 그룹을 사랑하고 추억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들어도 너무 좋은 노래들이 많고요. 여행 스케치가 1994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운명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내일 또 운명처럼 다시 만나요.